구약 성경 84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라 함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친히 찾아오시고 하나님 자신을 인간 앞에 설명하십니다. 무엇을 설명하시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심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동화 속에 등장하는 그 뿔이 달린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대화하시는 인격적 속성을 지니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무료하고 대화할 상대, 교제할 상대를 찾으시던 중에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의 영광을 모세를 통해서 실현하실 때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현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응답하리만큼 그 온전한 처지에 놓여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모세의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체력에 있어서 문제가 되죠. 좀 고령화가 되었죠. 또 하나는 40년간의 은둔 생활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진 미디안이라는 당시 국제사회의 변방지역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초라한 목동으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 얘기는 국제정세와 정치감각이 완전히 제로인 상태에 놓였다라는 얘기죠. 이 사실을 당사자인 모세가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 앞에 여러 차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지요. 말이 어눌해서 이 뜻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할 수 있는 자를 택하셔서 그를 보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권적으로 소명을 맡기십니다. 여기서 강권하심은 모세 자신이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해결자가 아니라 단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증인이요 지팡이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몰아붙이시면서 그에게 소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온갖 기적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시면 얼마나 안전하냐, 시행착오도 없고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과 그러한 변이 인간의 변이요 생각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그래서 초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는 말에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면 더 좋을 법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하나님은 인격자십니다. 바로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얘기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인격자로 대우하시고 또 인간을 그렇게 대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함께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일하시기를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함께 일하심에 있어서 쓰임받는 모세의 현실과 형편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비로소 모세에 다워질 수 있는 것,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든든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가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맡기시기 전에,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 앞과 모세와의 관계성을 먼저 정립시키시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어떤 관계를 맺으시죠? 우리 남자들은 말이죠, 그 군대 생활을 대부분 합니다. 군대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할 때 훈련 중에 어쩌면 유격훈련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외줄타기와 두줄타기와 뭐 여러 그런 훈련들을 받아내죠. 그런데 8시간 훈련 가운데 대부분 7시간은 외줄타기와 어떤 두줄타기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질 않아요. 그럼 7시간을 뭐 하느냐? 그 PT 체조라는 게 있습니다. PT 체조를 훈련시키고 또 이 지점에서 저 지점까지 선착순 뺑뺑이를 계속 돌립니다. 소위 얼마나 체조가 힘들면은 피똥 체조라고 할까요? 굉장히 힘든 훈련이에요. 그렇다면은 정작 1시간 줄타기 훈련은 모든 줄을 잡기에 힘이 소진할 정도로 체력이 다 바닥에 나고 고갈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외줄을 타겠어요? 그런데도 7시간을 뺑뺑이를 돌리고 그렇게 어려운 체조를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체력이 좋고 기력이 좋을 때는 힘을 의지하죠. 자고함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PT 체조를 하지 않으면요, 꼭 안전사고가 등장해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PT 체조를 시키는 이유는 어깨에서 힘을 빼라는 거예요. 모든 힘을 완전히 소진시키고 내 모든 어깨에 있는 힘들을 다 내려놔라. 빼라는 얘기죠. 어쩌면 모세의 부르심 속에서 바로 이 어깨 힘을 빼는 부분에 하나님이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데 모세가 갖추어야 할 내용을 채우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절, 10절을 볼까요? 그의 사명이 뭔가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사명을 수종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놀라운 경이로운 광경 앞에 모세가 다가가게 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아니합니다. 이 광경 앞에 모세가 가까이 가자 그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를 대면하시고 그와 대화를 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에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호렙산 정상이 거룩한 지역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어느 곳에는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관찰하고 계시는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영과 진리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게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내가 선 곳이니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이라는 것은 신발은 몇 차례 설명드린 바가 있죠. 고대 근동 지역에 그 당시에 신분을 구별 짓는 품목 중에 대표적인 품목이 바로 신발인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구별하는 그러한 품목이지요.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가 이제 아버지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 세 가지 품목을 종들 앞에서 아들에게 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세 가지 명령을 하죠. 아들에게 무엇을 주라? 새 옷을 입혀라. 옷과 신발을 신겨라. 신발과 손에 가락지를 끼게 하라. 가락지라는 것은 금반지라든지 무슨 이런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에요. 인장입니다. 이 세 가지 품목은 상실되었던 탕자, 그 주인된 그 상실되었던 주인의 그 모습인 탕자에게 다시금 종들에게 그 주인을 회복시켜주는 세 가지 품목이 옷과 신발과 가락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품목은 주인과 종됨을 구별하는 유일한 품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도에도 12억이 다 되는 많은 인구 가운데 가장 미천한 계급이 있어요. 종과 노예의 계급, 약 1억 이상이, 1억이 하리장 계급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질 않아요. 노예의 신분으로 있기 때문에. 자, 모세를 향하여 신발을 벗으라라는 명령은 지금까지 80평생을 너는 내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왔다. 내가 계획하고 결정하고 실행한 것을 스스로 책임지고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지금까지는 살아왔지만은 이제부터는 나의 명령을 받들고 수종들어야 할 나의 종이 된 자리에 들어와 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인생됨임을 너는 잊지 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거죠. 이 관계성이 선행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목적하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되는 그러한 목적을 실행하는 자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받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세상의 원리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원리와 이치는 어떻죠? 세상 옆에서는, 이 사회 앞에서는 큰 쓰임을 받고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종 스펙을 쌓아두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스펙을 쌓도록 권유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의 공동체에서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일을 실행하도록 우리 부모는 강요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통용되고 요구되어지는 실력을 겸비하지 못하면요, 세상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세상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은 큰 대기업에서 전화가 온다고 그래요. 각자의 집에 전화가 와서 내년에 당신 연봉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화를 받으면은 아주 기뻐한다고 그래요. 연봉이 삭감돼도 좋습니다. 잘리지만 않으면 좋습니다. 그 마음이에요. 퇴출 통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전화를 받으면 곤란하죠. 당신 다음 달, 새로운 달부터 3개월간 휴가를 드립니다. 이건 퇴출 통보라고 그래요. 그 전화가 무서운 거죠. 뭘 뜻하죠?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모든 원리는 실력과 능력의 중심이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공동체에서 살아남는 무서운 전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오직 능력과 실력 중심주의입니다. 학연과 지연과 또 이 실력입니다. 능력 위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 저는 유치원도 나오질 못했습니다. 아니다. 유치원 중퇴도 된다.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아니다. 벙어리만 아니면 된다.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니다. 호흡만 있으면 된다. 단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려는 그 의지와 그 마음만 갖추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부르심에 받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도움을 주는 자로 서 있질 않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힌 바 된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는 그곳에 가라 하면 우리는 지혜와 경험으로 우리의 의지로 납득이 되질 않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저는 가겠습니다. 말씀이 가라 하는 곳에 가고 거기는 가지 마라, 멈춰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가야 할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멈추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바로 기드온 사사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이제 그에게 명령을 주시죠. 너는 이제부터 미디안과 전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라. 내가 그 전쟁에 반드시 개입하여 너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지요. 그런데 미디안 전쟁에 앞서서 그 목적을 수행함에 이전에 또 다른 명령을 주세요. 그 명령이 뭐예요? 세상을 떠나라라는 명령부터 먼저 주십니다. 바로 그 명령은 아버지 요아스가 섬기는 바알의 산당 아세라 목상을 훼파하고 그곳에 여호와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차라리 능력을 확 주셔서 미디안과 전쟁에 나가면 차라리 좋을 법한데 아버지 요아스가 섬기는 바알의 산당을 훼파한다는 것은 얼마나 참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종 10명을 데리고 백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몰래 진행합니다. 훼파하고 거기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날이 밝아지고 이제 바알의 숭배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경악을 하죠. 이 일이 기드온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발각이 되죠. 기드온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런데 바알의 숭배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바로 기드온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줍니다. 무슨 별명이요? 저는 여룹바알이라. 여룹바알이란 바알의 원수다. 바알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참 재미있어요.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기 전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찾아가시는데 거룩한 하나님을 기드온이 대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워해요. 내가 두려워하노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저는 죽게 되었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정녕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고 안심하여 기드온이 그 자리에 단을 쌓았는데 단을 쌓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살롬이라 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기드온과 더불어 화평을 맺자 바로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더라 말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맺자 너는 바알의 원수가 되는 자리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성도의 신분의 변화가 되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세상과 원수가 된 자로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바알의 원수된 자들이에요. 세상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이 관계성을 먼저 정립한 후에 바로 모세와 기드온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하심을 실행에 옮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들은 사실 우리의 뜻과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사명에 충분하고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하고 배양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총을 쏘는 법을 모르고 어떻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할 체력 없이 어떻게 적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과 옛 관습과 자아 모든 능력을 무장해제시키고 배설물처럼 여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가능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기계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것이니까 넉넉히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은 또 아닐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기드온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확인하라는 거죠. 점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동시에 세상과도 짝하여 살 수 있는 어떤 욕망과 정신과 의지를 너는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묻어버려라. 너는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박국서 2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302면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무슨 얘기일까요? 성도의 삶은 두 가지 가능성만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으로 살 것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쪽을 향하여 기우는 마음들이 있죠. 하나님이 과연 내 생각과 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두려운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편에 열심히 서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은 의로운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강하게 관철시키려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의롭지 못한 불의한 모습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모세에게서부터 처음부터 빼어버리시도록 하나님이 그의 관계성을 설명을 하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출애굽시켜서 아주 큰 사명 앞에 또 모세 앞에 여러 시험과 시련이 분명히 닥칠 것입니다. 그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과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 호렙산 소명 앞에서 분명히 각인시키시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매일 매순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등장하는 여러 고통과 여러 무거운 짐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넘어가고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메시아 예언 가운데 이사야 5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고 그는 실로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의 간고와 우리의 질고를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서 체휼하시고 익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주시는데 고통 앞에 무력한 하나님은 결코 아니신 것입니다. 반드시 그 고통 중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영광 중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항상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고 부르시고 두드리십니다. 내 마음을 나에게 좀 다오.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 아무리 향기로운 제물과 찬양과 어떤 헌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함께 짝하여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 지금까지 여러분은 각자의 고집하고 또 버리지 못하고 내가 품고 있는 각자의 신발을 신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신발이 무엇입니까? 어떤 신발을 신고 있죠? 세상의 능력, 지위, 명예, 권력, 혹은 물질입니까?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발을 벗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신고 있는 모든 여러분의 아집과 고집과 자아와 모든 욕망의 신발들을 다 하나님 앞에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축복을 관리하도록 맡기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목적하심을 펼쳐나가신다. 그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마음껏 펼쳐내시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부족한 우리 인생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옛 자아와 옛 관습과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신발들을 아직도 신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늘 기억하고 세상의 모든 신발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던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만으로 모시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출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축복에 그 자리에 우리 모두 참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